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오늘은 2장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장에는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후반부 1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 자리를 정하시고 그곳에 정착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장도 마찬가지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계보, 톨레도시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전체가 세부적으로 네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전체를 다 보면 동일한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든지 간에 늘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그 내용이 성취가 되었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게 이제 핵심 주제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2장 후반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안에 보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1장도 마찬가지고 2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주님이 태어나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셨죠. 물론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었고 태어나는 시기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는 어떠했는가? 그 뒤에 전개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를 하셨죠.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중간에 뭐 별이 사라진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고, 또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에게 너 애굽으로 빨리 도망가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 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요셉에게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와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돌아와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에 이제 나사렛으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장, 2장 전체, 특별히 2장 후반부 내용을 보면 몽땅 다, 처음부터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1장과 2장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세상적인 위인들이나 훌륭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어떠한 또 다른 특징들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방법들, 뜻밖의 장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어디로 도피하셨는가? 애굽으로 도피하셨죠. 애굽으로 도피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돌아온다면 어디로 가서 사셨는가? 유대 땅, 혹은 예루살렘, 혹은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출신이 나사렛 출신으로, 갈릴리 출신으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2장 후반부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는 이 이방 땅이었던 애굽이고요. 또 하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갈릴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들을 사용하셨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유대에서 성장하고 다윗의 가문 후손다운 그런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장소들을 사용하십니다.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까지 것들이 뭐할까 싶은 이집트를 사용하셔서 애굽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저것들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던 갈릴리를 사용하셔서 그 갈릴리에서 주님이 성장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이 알던 모습,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양상들도 나타났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개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성취하게 하시기는 했지만 구약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계속 계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요셉이 아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렇게 깨닫고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구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건 간접적이고 매우 제한적인 것이고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는 구약을 갖고 있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서기 참 좋은 그런 방편이기도 하고 동시에 구약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구약만 사용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믿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선보들을 막 하셨다면 우리는 구약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구약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시를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같이 버림받았던 이방인들 구원에서 열애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는 하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각각 다르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좋은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런 반응들을 보이곤 하는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부류 모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본문 보면서 때때로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 급해지기도 하는 부분은 헤롯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헤롯이 예수님 안 믿을 것도 알고 계셨겠죠. 심지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겠죠. 그렇지만 그 헤롯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던 내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록만 놓고 보면 별이 계속 있었는지 중간에 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중간에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가서 막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묻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별을 보내서 인도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라지게 하셨을까?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별이 중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난 현실적인 결과가 있죠.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식을 듣게 되었고 헤롯도 소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아유 어차피 망할 거, 어차피 죽을 거 알아서 뭐 하겠나 이러고서는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은 모든 자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또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안 믿는 건 그들의 자유이고 그들의 선택이니까 그들이 책임질 일이지만 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었지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해요. 세부적으로 세 종류의 반응이 1장과 2장 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죠. 동방박사들 그리고 요셉. 이 두 사람이 참 귀하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도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오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고요. 또 올 때에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갖고 있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서 요셉이 갖고 있던 미래에 대한 모든 꿈과 현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안락함을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냥 가라 그러면 집 사서 막 해외로 나가야 되고요. 해외에서 살고 있다가 또 돌아가라 그러면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반응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무언가를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게 귀하건 아니면 귀하지 않건 많건 적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한 거죠. 동시에 이 성경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까운 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별다른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이 무슨 떼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동방박사들이 무슨 떼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이게 돈이 되는가, 이게 명예가 되는가, 이게 권력을 얻는 길이 되는가 이걸 생각했으면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다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동방박사와 요셉은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거죠.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방박사와 요셉은 누구를 섬겼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기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종종 우리들도 성도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그마한 교회, 이름 없는 교회 혹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섬기거나 또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굳이 저런 코딱지만한 것을 위해서 섬겨야 되나 그런 생각을 교만하게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 요셉이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나타나신 게 아니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명체에 불과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섬겼다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잘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헤롯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잘 알죠? 이 장은 전반부에, 후반부에 다 헤롯이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니까요. 헤롯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으니까 추측을 해야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든 권력을 차지하고 행사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가끔 생각해 보는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헤롯은 결국 행복했을까? 헤롯은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고 했는데 행복했을까? 헤롯은 주전 76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70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3, 4년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70이 넘어서 왕좌에 있던 사람이 그 권력을 조금 더 누리겠다고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못된 짓을 했죠. 헤롯은 아이들만 죽인 게 아니고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자기 권력을 잃을까봐 자기 장남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들 셋에게 나라를 쪼개서 나눠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살았던 헤롯이 과연 행복했을까? 예수님께 그렇게 불신앙을 하고 어떻게든 권력을 차지하고 어떻게든 성공하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후대 사람들이나 당사자도 사는 동안에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잠자고 행복하게 먹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별로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동방박사나 요셉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던 모습인 것에 비해서 헤롯은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본문에는 헤롯의 반응 그리고 순종했던 동방박사 요셉의 반응만 나오지만 세 번째 반응은 누구냐면 반응이 나오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반응이 없죠. 그것도 반응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정보가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많지 않고 적은 양의 정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핏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뭐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행동을 해야 되나 싶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세 종류의 반응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1번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2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3번 많은 대다수의 무리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하고 무반응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반응으로 반응하는 것도 그것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미 나눴던 말씀들을 오늘 정돈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축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보았을 때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아기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도와주고 섬겨야만 하는 그런 대상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내게 참 큰 은혜라고 하는 것도 잘 깨닫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귀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하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주님의 도구들, 주님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잘 준비하여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주님께 나이 갖고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며 어리석은 판단을 마치 그것이 지혜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들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냐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분별한 주의 뜻대로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